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내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마침내 430년 동안 살았던 또 대부분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출발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전에 유월절에 대해서 무교절에 대해서 긴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조건이 있었거나 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으면 그냥 넘어가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들이 선한 삶을 살았건 악한 삶을 살았건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오지 않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광야 40년을 함께 보냈고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민족 공동체나 또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장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시는데 홍해, 즉 바다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동물들에 비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유한하기는 똑같습니다. 우리 각자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생각한 대로만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남자들이 의외로 다른 길을 참 많이 걷습니다. 가끔 그 남자 어른들에게서 어릴 때의 꿈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런 직업,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외교관인데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좀 장년이 되었을 때 자라면서 꿈이 바둑 두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는 어린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모님 때문에 대기업에 다니게 됐는데 그 꿈을 버리지 못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결국 그것을 그만두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TV에서 연예인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연예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자기는 연예인으로 살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지금 큰애가 올해 6학년이 되는데요. 13살이거든요. 걔가 8살 때 제 제네바에서 사회 갈 때인데 그 할머니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그 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어렸을 때 꿈은 뭐예요? 특별히 제가 뭐 원대한 꿈을 꾸거나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읽는데 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갈수록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예, 앞에서 가시며.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모두 하나님의 앞서 가심의 결과입니다. 이때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고 인도하셨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은 뭘 먹나? 내일은 어디서 자야 하나?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장막 치실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위해 진자리, 마른자리를 가려서 누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면서 여기저기 헤매어 가시며 찾으시며 여기는 물이 없어서 안 돼. 여기는 바위 돌들이 많아서 이들이 누울 수가 없어. 등등을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찾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6장부터 14장까지 각 절의 시작이 모두 다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모든 역사가 모세나 아론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처음 진을 치라고 한 곳이 비하히롯 앞인데 그곳은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었답니다. 정확하게는 바닷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애굽의 고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세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 길이 이 북동쪽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평지였고 중간중간에 도시들도 있고 오아시스들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 길로 모두 다 다녔습니다. 대상들이 물건을 싣고 갈 때도 이 길로 다녔고 애굽의 왕들이 아시아를 정벌을 하러 갈 때도 이 길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왕의 대로 또는 황제의 대로라고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그 광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수르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남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이곳은 아라비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아라비아로 가는 길은 이 북동쪽으로 가는 왕의 대로보다 최소한 6배나 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길을 두고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2절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째가 돌이켜입니다. 이 돌이키다고 하는 것은 급박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에서 북동쪽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래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고 하면 그 생각나는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폴레옹이 군사를 데리고 알프스산을 넘다가 이 산이 아닌겨벼. 그래서 다른 산을 갔더니 이 산도 아닌겨벼. 또 딴 산을 갔더니 아까 그 산인겨벼. 예,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눈여겨 유심하게 봐야 하는 말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잘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바닷가에는 몸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닷가 앞에 타이타닉과 같은 배를 한 1,000척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각 배당 2,000명씩 태워서 그 보낼 계획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배들이 떠날 때쯤 돼서 바로 왕의 군인들이 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 메롱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배수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 정확하게는 배수진이 아니고 배해진입니다. 예. 등 뒤에다가 바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로는 옆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직사각형이 있으면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 꼭지점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한 중앙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직각으로 해서 다른 꼭지점을 거쳐서 간다는 뜻입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출발점과 목적지 서울만 있습니다. 그 모로에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버스일지 기차일지 비행기일지 자전거일지 두발일지 모릅니다. 또 자동차여도 자기 자동차인지 남이 태워주는 자동차인지 모릅니다.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로 가도 가나안만 가면 된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로에는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로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로 속에는 모든 계획들이 다 정리되어 계십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할 때 목적지는 그 서울에 있지만 모로 가도 가나안만 가면 된다 할 때 그 모로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모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던 길을 돌이켜 남쪽으로 내려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바로왕의 생각을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멀리 떠나는 그 당황하다 혼돈하다의 뜻입니다. 즉 광야에서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좀 더 정확한 느낌을 갖고 번역하고 있는 표준 새번역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의 생각에 그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나갔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흡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고는 계신가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과배기처럼 꼬이기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국수와 같이 좁혀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라면 정도만이라도 되면 좋겠다. 고난은 단수로 오지 않고 복수로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참 어려웠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 해가 참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인생을 지울 수 있다면 올해는 좀 지워주세요.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그토록 고통스러웠는데 제 인생 가운데 그때만큼 인생이 깊어졌던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또렷하게 설명이 됩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원래 선한데 하나님께서 악하도록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마음이 악해지려고 하고 또 그의 마음이 굳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거나 또 그 생각을 꺾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 버려둠의 형벌은 아주 큽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또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막아주시고 꺾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도 바로 왕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문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버려 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절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주, 절대 군주였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로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80세의 목자에게 케오패를 당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한테. 이 열 가지 재앙은 약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애굽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측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들 중에서 장정만 60만 명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약 200만 명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기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농촌으로 말씀드리면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것들이 60만 대가 박살이 난 겁니다. 못 쓰게 되고 또 곡괭이 이런 농기구 140만 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참는다고 하더라도 애굽의 인구가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에서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애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그 흑사병은 상당히 기간을 두고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장자가 죽는 일은 단 하룻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또 재해가 있으면 백성들은 임금을 잘 원망합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걸을 여력도 없었습니다. 온 집안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누가 누구를 원망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돼지와 소 등을 한꺼번에 살처분해서 매몰하는 것처럼 당시에 아마 애굽 사람들의 시신을 그렇게 매장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애굽 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왕과 신하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보기에 완전히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출신이 군인도 아닙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무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6절, 7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왕은 그 특별 병거 600대를 모았습니다. 그 병거는 말 4필이 이끄는 전차입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탱크와 같습니다. 그 병거 위에서 그 창을 휘두르면 아래 있는 사람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다른 병거들도 모두 다 모았습니다. 이 특별 병거만 가지고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선두에 있는 사람 각 병거 한 대에서 100명씩 한 6만 명만 죽이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 자멸을 할 것입니다. 아, 출애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담대히의 문자적인 뜻은 높은 손으로입니다. 그 복싱 경기에서 또 다른 운동 경기에서도 그 상대를 KO시키거나 이기고 나면 이겼다고 손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다 이긴 줄 알았더니 마지막 라운드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라운드에 상대가 괴력을 발휘해서 달려듭니다. 그러면 이긴 줄 알았던 선수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전반전에서 경기를 하면서 전반전에 해보니까 상대가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만 10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감독은 주전들을 다 빼고 이제 후보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고 후보들을 세워서 후반전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편이 3분마다 한 골을 넣는 것입니다. 15분이 지나니까 10대 5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8분, 21분, 24분에 10대 6, 10대 7, 10대 8 이러면 굉장히 긴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분이 되니까 10대 10 동점이 되었습니다. 상대편에는 지금 주전 멤버가 전부 다 있고 여기는 지금 후보 선수들이 나와서 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상황이 지금 몰려듭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10절,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그 심히의 그 메오드는 큰인데 어느 정도 큰 거냐면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많이 와도 지금 여기가 인구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 싸울 수 있는 장정보다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장정에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 자체도 비교가 안 되지만 사실 더욱더 이들을 두렵게 했던 것은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894년에 갑오개혁이 있고 나서 노비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노비였는데 오늘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노비였던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그냥 여기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평생 노비로 살았기 때문에 지키는 일만 하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열 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난 뒤에 출애굽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 숱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면 언제나 그 일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 근본적인 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상대에게 미루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누가 꺼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입니다. 참 못됐죠. 이런 얘기들을 혹시 집에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과거 이런 말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요? 낳았으면 좀 제대로 해주지. 예, 그것은 부모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내가 저걸 낳았다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미역국을 먹었다는 말인가? 예,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애굽을 바로 복귀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그 애굽의 군대를 보고 홍해 바다를 보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모세는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가 자기 자리를 지키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게 된 것은 자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 있는 그 바닷가에 있기까지 그들은 어떤, 그들에게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애굽의 군인들과 전쟁을 해서 활이라도 한번 쏘고 칼이라도 한번 휘둔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들은 우리나라 행주 대첩처럼 뭐 행주 치마에다가 돌들을 나른 적이라도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개구리 재앙 때 개구리 알을 모았다가 올챙이로 만들어서 나일강에 뿌리기라도 했습니까? 메뚜기, 모기, 파리 재앙이 있을 때 그것들을 그 양식해서 날려보내기라도 했습니까? 흑암 재앙이 온 애굽을 뒤덮을 때 애굽의 집에 들어가서 등불이라도 입으로 불어서 끄기라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거기까지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래를 본 사람은 애굽의 군대와 두려움을 보고 모세처럼 위를 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시선은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래를 보면 우리의 삶은 하루살이, 메뚜기, 잠자리가 됩니다. 아무리 길어야 다람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너희 생각이 너희,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하면 그 꼭 기억나는 그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그 TV에 슬기돌이 비키라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비키는 그 바이킹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주 지혜롭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바이킹, 그 아버지가 선장인데 그 바이킹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들을 구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날 때 이렇게 코를 문지르곤 합니다. 어느 날 그 비키가 탄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데 앞에 섬이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갔더니 그 위로 온갖 보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킹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섬에 닿자마자 아버지를 불러서 모든 바이킹들이 그 문을 통해서 그 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저렇게 높은 곳에 보물들이 있는데 왜 저게 없어지지 않지? 그래서 비키가 그 바이킹 들이 탄 배의 그 돛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그 이렇게 성이 있는데 그 안은 전부 미로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해골들이 널려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른 바이킹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비키가 자기가 그 털실로 짠 옷을 벗어서 그 털실을 풀어서 그 입구 쪽에 매달아 놓고 그 털실을 끌고 다니, 풀어서 끌고 다니면서 그 바이킹도 구해내고 그 보물들도 차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비키 소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또 훨씬 더 자세히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드릴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외모가 바뀌었나요? 재산이 바뀌었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바뀐 것은 그들의 신분입니다.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설명을 할 때 그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우리의 칭의의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준의 구원입니다.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과 선데이 크리스천과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화의 싸움은 우리의 애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찬송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 거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신갑주는 왜 입어야 하나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러한 것들을 왜 가져야 하나요? 만약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진리의 허리띠가 주님께 필요한가요? 주님이 진리 그 자체이신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 필요한가요? 주님이 평화 그 자체이신데 주님께 구원이 필요하신가요? 이 칭의의 구원에 우리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싸움은 100%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그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도록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얼마나 평안하냐.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하반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주님 자신 안에 주님이 자신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 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이 감사해서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바꿔준 것이 감사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고 이방인들에게는 무자격자로 치부를 당하면서도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우리의 성화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인데 그 앞에 강하고 담대하며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매 순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은 자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우성을 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앞에 잠잠하며 그 앞에서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계획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